구약성경 236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불러온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온 목적은 그가 매우 용한 선지자로 매우 신통 방통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온 세계에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그를 모셔올 때 청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대적 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여 주십시오라고 청해온 사람입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로부터의 위협에서 구원받기를 그 위협을 피해갈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가 처음 발락 왕으로부터 그 청을 들을 때부터 그가 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만 말해야 한다 하는 단서를 가지고 그로하여금 발락 왕에게로 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발람이 예언했을 때 저주를 기대했던 발락이 크게 상심하고 노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제단을 쌓고 많은 수의 그 번제물을 드리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면 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 예언을 통해서 저주를 기대하고 청하였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이나 연거푸 확정적으로 축복하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발람의 입을 통하여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의 저주를 위해 기원했던 그 기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이 세 번의 발람의 예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괴괴를 꾸미고 있는 그 원수 모압 왕 발락의 면전에서 그가 고용한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어떻게 편드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모압 왕 발락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말하라 라고 하여 18절부터 발람의 예언이 등장을 하죠. 18절부터 보면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은 분이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변치 않으신 분이요 한 번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빈번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여기 발람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시며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변함없는 한번 품은 뜻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품으셨던 첫 뜻,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기로 선언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 7절 말씀부터 보면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말씀이 나옵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시도는 좌절될 것이다. 그것은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뜻하셨던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입은 특별한 민족이요 그래서 특별한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축복을 받는 자들이지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로 있지만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만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택하셨고 또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아론 가문을 따로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나라와 온 민족에 대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훨씬 더 특별하다라고 편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예언을 맺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티끌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특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불러내셨을 때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 그 자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특별히 여기시어 택하셨고 그 민족의 조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계시며 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여겨진다고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첫 번째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간들과 같지 않아서 뜻을 변치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말씀한 바를, 내가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예언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준 대로 그들을 복되게 할 것이며 의인으로 대접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변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발람은 발락이 약속한 많은 재물과 명예에 대한 탐욕에 이끌려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참으로 탐욕에 이끌린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가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언과 하나님의 확실하신 그 증거를 변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재물을 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19절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을 보면서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가,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시는가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선언들이 21절 이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에 선포되는 여러 메시지들 중에서도 가장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신약의 복음의 선언과 비교했을 때 못지않게 풍성하고 충분하게 담아 전달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1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치 않으시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절에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들소와 같이 힘이 센 민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강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편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는 소유한 힘이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가면 야곱을 해할 어떤 점술도 어떤 복술도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려면 나 여호와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시도는 이미 실패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또 수많은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지는 자들이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들의 왕으로 계시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이행, 또 죄를 간과하시는 은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 있는 지금의 복음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음의 선언이 이런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이런 충분하고 풍성한 복음의 선언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의 삶을 기록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였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반역과 불평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넘어가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거역케 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으며 고라 일가가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며 모세의 지도에 반기를 들었던 사건, 그리고 모세 자신도 므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발람 선지자의 이 이야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발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간음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매우 많은 실례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불을 보내어 사르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백성을 선동한 그 죄를 물어 정탐기간 40일이 광야생활 4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불일치가 발견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순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화를 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하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나치다, 잊는다 이런 뜻이죠. 민수기의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와 허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가? 로마서 3장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있는 방식, 유일한 방법은 죄가 속량되는 방식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여 노예의 주인으로부터 그 노예를 자유케 하는 그런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죄를 속량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죄값을 내가 정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해서 내가 정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면 그것을 가리켜 대속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보면 이 대속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 기간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애굽에서 건져내라라고 하셨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그냥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바로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대신 구해내십니다. 애굽의 모든 첫째 난 것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바름으로 이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 사망이 이미 임했다라고 증거하여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해서 유월절이 된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대속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속에 있는 제사에 관한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는 방식으로 가축을 잡아 대속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한 번 대속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당신 백성의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길, 하나님이 죄를 간과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이어지는 본문에 계속 보면 바로 이렇게 대속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가장 1차적이고 큰 피해자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향한 모든 죄의 형벌을 성육신하신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값을 치러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인생과 같지 않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들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자를 적발하고 정죄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는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어 그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는 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자신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훌륭하든 좀 부족하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역사에서 특히 구원사의 시작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일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런 뜻이죠.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찾지 않고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확장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시 우리 신약의 복음을 받은 신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8-9절 이하에 나오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렇게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도록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비능률적으로 여겨지고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듯 당신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나 자신은 무능하다, 나 자신은 무력하다, 나 자신은 죄악되다 하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외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그 이미 의롭다 하심과 아직 그러나 의로운 것이 내 몸에 체화되지 않은 이 긴장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긴장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 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기간을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축적되었던 모든 것은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모든 것은 너하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신명기 8장에 가보시면 왜 너희가 광야를 40년간이나 걷게 되었느냐 생각해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낮추셨느냐, 왜 너희를 줄이게 하셨느냐, 왜 너희로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의미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한 사람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자신의 실력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끝까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범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정죄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의롭다 증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충분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설명들을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드디어 그의 감정이 북받쳐서 이렇게 말하는 선언들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선언들을 계속해서 연이어 토해내고 있고 감격으로 외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 민수기의 수많은 반역과 죄악의 말씀 속에 죄악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예외 없이 그 하루만큼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제사로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은 다만 도전과 협박일 뿐 아니라 협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한 과정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훈련이라는 긴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긴 시각 속에서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감내해 나가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연습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